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티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당도하자 안식일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병약한 몸을 이끌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그 설교에 감동받은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 줄 것을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그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인파가 유대인 회당에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인파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으로 치를 떠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왔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 평소에 유대인 회당에 그만한 인파가 모여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인파가 몰려든 것을 보고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들의 시기는 시기로 끝나지 않고 반박과 비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회당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방해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본문 46절이 밝혀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방해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방해하였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고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적어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런 짓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참된 생명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이 피조세계 속에서 영원한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과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를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고 질타한 것은 더없이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4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고 아예 이방인만 상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인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도 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인이자 자기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행하신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제부터 자기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고 선언하자 바울의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속에는 이미 유태교에 입교해서 회당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이방인들 이외에도 사도 바울에 대한 입소문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그날 처음으로 유대인 회당을 찾은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미 유대교에 입교되어 있던 이방인들의 기쁨이 더 컸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모든 이방민족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설령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마저도 유태인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차별 없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방인들을 가리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증언한 본문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날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회중들을 한번 쓱 둘러본 뒤에 일단의 사람들에게 아,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구나.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구나. 이렇게 먼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고 유태교 지도자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판정 내렸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이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어떻게 자처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단순히 입으로 부정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자기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자처했습니다. 본문 속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임을 드러내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의 고백만으로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4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본문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들로 인해 그 지역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찬송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말씀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는 것은 바로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 자신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반면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임한 그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했음을 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교 지도자 무리 자신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녕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해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학자 요하임 바흐는 신앙 경험의 본질적 요소를 네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궁극성입니다. 신앙 경험은 궁극적인 실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단어는 전체성입니다. 신앙 경험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반응이라면 그 반응은 삶의 한 부분의 반응이 아니라 삶 전체, 삶 전반에 걸친 전인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단어는 강렬함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 가운데에 가장 강렬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간의 경험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쇠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경험은 이 세상 그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강렬한 경험입니다. 모든 것이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에는 그런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전인적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의 생명력으로 인해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제자들 교회 황교진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래 저의 꿈은 멋진 러브하우스를 짓는 건축가였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던 제일 큰 소망은 방과 낮이 바뀐 채 고생하시는 어머님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20년 넘게 숙녀복 도매상을 해오셨습니다. 밤 10시면 일어나 가게에 나가셔서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귀가하신 후 여러 가지 집안일을 정돈하시고 해가 다 떨어질 시간에 주무시곤 했습니다. 우리 모자지간은 서로 마주 앉아 일상의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자체가 제겐 은혜로운 설교였고 사랑의 교과서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온 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어머니는 오랜 두통을 약으로만 버티시다가 끝내 가게에서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대학원 특차 입학을 해둔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어머니를 부르시지 마시고 꼭 살려만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3개월, 일반 병실에서 5개월 열흘 생명의 숨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IMF로 어수선했던 1997년 11월에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는 겨울과 봄을 넘기고 이듬해 초여름 무렵 병원으로부터 가망 없는 퇴원을 명받고 집으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라는 질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어머니의 뇌출혈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회복불능의 식물인간 상태로 그냥 두시나요? 이런 질문은 마음을 우울하게 할 뿐 당장 해야 할 일을 찾는 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온 날부터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어머님의 생명을 제가 어떻게 편하게 간호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제가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꾼 후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머님의 손과 발이 되어 매 시간별 섬세한 계획표를 짜서 그대로 실행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으셨을 때보다 혈색과 체온, 혈압 등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님의 의식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드라마틱하게 어머님의 의식이 돌아오는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욱 어려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14년째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님을 위해 애쓰면서 힘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힘든 것들이 덜 힘들게 보이는 것, 용서되지 않는 아버지와 나 자신이 용서되는 것, 남들보다 뒤떨어진 것 같고 사회 부정자가 될 것 같은 초조함과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것, 마음의 여유를 도무지 찾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띄지 않아 기적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그대로인데 관점이 바뀌는 것은 초자연적인 회복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님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처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는 일상을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를 목욕시켜드리고 250kcal 이상의 열량을 계산하여 하루 6번씩 영양죽을 만들어드리면서 집에서 모신 8년 동안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 손길에 편안히 숨쉬시는 어머니 얼굴을 뵈면 지금도 모든 피로와 절망이 사라집니다. 제겐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하루하루의 기록을 글로 남기는 것이 유일한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써온 7년 동안의 신앙 고백들은 2004년 여름 어머니는 소풍 중이란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책이 나오자마자 방송 출연 섭외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조명에 이끌려 카메라 앞에 자주 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삶의 진전성을 해치는 이름을 묵상하면서 인간적인 방송들을 거절했습니다. 매체 파워가 큰 방송들을 포기한 후 저자 인쇄 수입으로는 어머니 치료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7년 넘게 바쁜 백수로 지내며 어머니 간호를 소재로 신앙 에세이만 써온 제게 큰 기업체 홍보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에 큰 위로를 전해준 책들을 출간한 홍성사로 옮겨 편집자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은 절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너무 컸기에 평생 싱글로 살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불가능하리라 여긴 제 결혼에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간호를 돕고 싶다며 다가온 지금 제 아내는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루시는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의식 없는 식물인간의 모습이시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작가로 만들어주셨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끔 훈련시켜주셨으며 본질적인 가치를 아는 귀한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큰 눈을 닮은 건강한 아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보이는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건축가의 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지어드리는 영혼의 건축가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의식 없이 누워 계시지만 아들을 위해 영으로 기도하고 계신 어머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사람들이 불시착했다고 판단한 삭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목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결코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래 전부터 가졌던 어머님의 방과 낮을 정상적으로 돌려드리고자 했던 소원은 200% 이상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늘 밤처럼 편안하게 주무시며 마치 잠시 소풍 중이신 듯한 얼굴로 하루하루 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심신이 고단해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기적, 마음의 기적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주어 말해봅니다. 우리 모자는 아주 어려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요. 감사합니다.
황 집사님은 어머니의 간병기를 담은 자신의 책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쇄도하는 방송 출연과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계산한다면 방송 출연과 인터뷰가 잦을수록 자기 책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인쇄 수입이 늘어나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데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 요청을 사양했겠습니까? 언론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인간 승리로 다루려 하는 반면에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 된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 참 생명으로 그 아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던들 그 모든 일은 결코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습니다. 황 집사님이 한 일이 있다면 자신에게 임한 그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으로 친히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된 황 집사님은 하나님께 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황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멀쩡하시던 내 어머니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 내 앞길을 이렇게 망가뜨리느냐는 식의 기도를 계속했던들 황 집사님은 어머님을 위한 그런 생명의 통로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황 집사님은 식물인간이 된 어머님의 생명을 어떻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는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자신이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자기의 일상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얻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에 가장 강렬한 경험인 동시에 그 생명은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 인간을 전인적으로 새롭게 해주는 생명이기에 인간의 관점도 새롭게 해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수용하게 해줌으로써 외부의 상황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황 집사님이 생명의 관점을 지니고 생명의 통로로 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님은 여전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지만 그 어머님이 아들의 건강을 옛날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아들이 예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로 하여금 작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의 직장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했던 황 집사님은 인생의 본질을 아는 아내를 만나 아들을 얻고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친히 이루신 생명의 기적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참 생명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그 생명을 외면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생의 결과는 허망하게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의 관점으로 매사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수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에서나 그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생명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을 찾아간 사도 바울은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됨으로써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스스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데 그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언제나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매사를 오직 생명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수용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상상할 수 없었던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기쁨을 다 함께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